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갑니다. 저희가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맞춰서 읽어가고 있는데요. 살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이제 29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로는 이제 24번째 시간. 39장에서 50장까지. 자, 이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살펴왔던 것처럼 이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창세기의 거의 끝부분에 왔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 연대기적인 역사를 통해 살피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적인 시간이 언제냐 우리가 잘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때가 언젠가면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다 흩어지는 그 시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각 언어별로 민족별로 흐트러져서 결국 사탄이 이끄는 그 인본주의의 길 자기가 자기 느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과 사망의 길로 걷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시고 창조하신 이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창조로 말미암아 생긴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각기 자기 길로 갔다.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살핀 이 족장사 이야기로 시작하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무슨 복을 받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얘기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왔던 첫 번째 그 모델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지를 아브라함에 알게 하셔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길들을 그에게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부르신 사명 그걸 가지고 가장 먼저 받은 사명이 뭡니까? 바로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진심과 그 뜻을 알려가는 그 사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이야기다. 그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구약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신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 원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창조로부터 그 다음에 타락과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 그 이야기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이 백성들에게 외면됐고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는 게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그 나라를 회복하여 그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12장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이제 주인공으로 창세기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데 사실 내용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삭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얘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야곱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살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불과 한 장짜리도 결국은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그 삶의 그 이 계속되는 연장선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랬고 그렇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요셉의 이야기도 야곱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땠기에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창세기 49장에 가면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49장에 가면 거기서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장에 가면 요셉이 죽고 얘기가 끝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쨌든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야곱이라는 굉장히 걸출한 이 두 주인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살피는 요셉의 이야기도 그런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살펴가는 겁니다. 자, 지난주 살폈던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사명이 야곱 때에 이르러서 그 야곱의 그 삶,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도 이 정체성이 혼란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가졌던 이 12명의 아들이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처음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던 그 길에서 점점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37장에서 요셉의 얘기가 나오다 갑자기 38장에 유다의 얘기 그리고 다말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렇게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역사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흘러가는 이 믿음의 통로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데 그 통로는 혈통으로가 아니라 또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어떤 선택받은 사람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가나안 이방년이었던 다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다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의 얘기지 무슨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선민 뭐 이스라엘이 선민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특별한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가 하는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이 원칙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모든 내용을 살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가 보면 이제는 뭐 50장까지 이제 꽤 한 11장 정도가 남았는데 그동안은 뭐 3장, 뭐 2장 이게 장으로 끊어온 게 아니라 이야기로 끊어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셉의 얘기가 마지막 50장까지 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해서 창세기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좀 다시 숙지를 해보면 37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핀 것은 요셉이 팔려가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에 보면 요셉이 팔려간 그 이집트의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왕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착을 시작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음욕이 강했던 여자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을 자꾸 꼬셔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는 바람에 모함을 받고 이집트의 감옥까지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17살에 잡혀가가지고 39장에 보니까 그냥 그 고등학생쯤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년 살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그냥 감옥으로까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또 더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0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그곳에서 왕의 시종을 들던 사람들이 잡히는 장소에 그가 갇혀 있었는데 술 관원장, 그다음에 빵 관원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잡혀오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요셉이 그냥 감옥에 갇혀서 그냥 죄수처럼 묶여 있었던 게 아니라 아마도 보디발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몰라도 보디발이 어쨌든 그 관할하고 있는 그 시위대 감옥에 그 돕는 어떤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섬기는데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그래도 자기가 다시 여기서 나갈 수 있는 희망을 품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관원장은 착 나갔는데 빵 관원장은 죽게 됐고 그랬는데도 이 술 관원장이 아주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41장으로 가면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요. 40장에서 41장으로 딱 넘어갔는데 2년이 지나갔습니다. 2년 후에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아무도 풀지를 못해요. 그때 술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려서 요셉을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그 바로왕의 꿈을 아주 멋지게 해결을 하죠. 그러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왕 다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회복되는 얘기가 이제 41장인데 거기는 30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7장에서부터 41장까지 가면 벌써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13년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살펴가면서 이런 시간의 흐름 이런 걸 잘 기억을 해야 우리가 묵상할 때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2장에 이제 그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이제 큰 기근이 흉년이 7년 동안 들게 돼가지고 풍년이 있었고 먼저 풍년 7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근이 시작이 됐는데 기근이 지난 2년 그러니까 총 따지고 보면 9년 뒤죠. 풍년 7년 그 다음에 흉년 2년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이집트로 식량을 사러 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전체적인 흉년이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량을 사러 왔는데 요셉이 형들을 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장사를 해서 보내면서 시몬을 인질로 잡습니다. 인질로 잡아두고 대신 가서 너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몬을 인질로 잡고 나머지는 다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3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야곱이 이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요셉과 베냐민이 둘이 형제였는데 요셉은 그렇게 동물한테 잡혀먹어 죽었고 그런데 지금 베냐민까지 보내면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인 건데 아버지로서 딜레마인 거예요. 또 다른 아들 시몬은 잡혀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은 데려오라고 하고 그래서 한통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죽겠다는 결단이겠죠. 이렇게 해서는 모든 가족이 죽게 됐으니까 그럼 베냐민을 보내면서 잘 얘기해서 좀 잘 해결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또다시 갔는데 요셉이 그 형제들을 보고 베냐민을 보면서 자꾸 감정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44장으로 가면 이제 베냐민을 아무래도 요셉이 그 엄마가 같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의 집안에 네 명의 엄마가 있었는데 네 명의 엄마 아들끼리 막 이렇게 좀 뭉쳐가지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베냐민이 좀 좋지 않은 이지 있지 않을까 싶었었는지 요셉이 베냐민을 그냥 남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계략을 꾸며서 베냐민의 식량절에다가 어떤 잔을 넣어가지고서 결국은 쫓아가서 잡아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베냐민을 남기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형제의 이런 어떤 하나된 모습들이 막 나타나요. 그때 이제 유다가 지난주에 우리 유다 잡혔잖아요. 유다가 그렇게 방랑의 끝을 가다가도 결국 다말을 통해서 회복되고 이제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근거를 우리가 봤는데 여기서 보면 확실히 나타나죠. 베냐민을 그렇게 잡으려고 했더니 유다가 나서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잡아가라 아예. 나를 잡아가고 나를 남기고 이 베냐민을 보내라. 지금 우리 아버지가 아들 하나를 잃고 얘가 지금 그 같이 그 있는 혈통인데 얘가 만약에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 아주 굉장히 변화된 성숙한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4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그동안 자기가 막 형제들에게 팔려오고 미워하고 이런 거 꽉 찼었는데 그게 다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45장을 보면 이제 막 이 울컥한 거를 요셉이 참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제들과 만나는 얘기가 45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와라. 이제 여기 와서 살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 형제들 다시 보내는 얘기가 45장이고 그리고 46장에서는 야곱을 비롯해서 이집트에 내려온 이제 가족의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몇 명이 내려왔느냐. 이제 이것 때문에 70명이다. 뭐 75명이다.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음에 인주리가 또 계속적으로는 이 역사적인 족보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알아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7장은 야곱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이집트에 와서 이 바로 왕을 만나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되는 얘기는 그 말했던 흉년이 아직 5년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동안 온 나라와 뭐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식량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야곱이 그 꿈을 해몽하면서 준비한 7년의 풍성한 시기에 저장이었던 식량을 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의 땅을 다 가져왔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의 땅을 바로 왕에게 다 속할 수 있도록 할 정도로 그래서 반을 왕에게 다 가지고 그냥 반만 너 가져라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아주 이 이집트 왕을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48장에는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들들을 이제 축복하게 되는데 요셉의 그 아들 그 므낫세와 또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아까도 우리 미디어 집할 때 얘기하다가 헐 까먹었었는데.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런 얘기. 그러면서 사실은 그걸 잘 보면 그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면서 결국 장자의 권한을 잃었고 그다음에 시몬과 그다음에 레위 같은 경우는 살인극 때문에 그랬고 유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얘기는 없지만 결국 이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실제로 가는 거라는 그런 얘기를 48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9장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이 거기서 이제 죽게 되죠. 죽는데 죽기 전에 각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주고 유언해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죽으면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고향 땅. 자기에게 고향은 가나안이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라와 자기 조상이 묻힌 거기에 날 묻어달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50장에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아버지를 그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서 그 시체를 거기다가 장사는. 그렇게 보면 우리 아브라함 살필 때 기억이 나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이 결국 자기의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자기는 그 땅을 전혀 관심 두지 않았는데 사라가 죽을 때 땅을 샀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결국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어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확실히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그랬고 그렇게 죽어서 거기 묻혔고 야곱도 이집트까지 갔는데 거기서 나는 그 땅에 가서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얘기.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일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50장에는 그렇게 야곱이 장례식을 치르는 얘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요셉도 죽는 얘기. 근데 요셉이 11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의 그 얘기가 이곳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창세기에 남아있는 얘기의 모든 얘기죠. 야곱이 살아와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유다와 다말의 얘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아들, 열두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결국 결과는 해피엔딩인데, 따지고 보면 요셉은 17세에 잡혀갔다고 그랬잖아요. 형제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죽을 뻔하다가 인신매매로 팔려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이집트 총리가 되는 그 시간까지 이렇게 서게 됐는데, 우리는 지금 뭐 몇 장에 무슨 얘기 몇 장에 무슨 얘기 이렇게 넘어왔지만 지금 그 시간이 무려 13년이었습니다. 노예로 생활했던 것 플러스 죄인으로 생활했던 것 하면 13년이, 17살부터 30살까지. 지금 여러분 여기 20대들 와가지고 얼마나 자기 스펙을 늘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 친구는 억울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자꾸 뭐 부모의 핑계를 대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 핵심적인 포인트로 보면 유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 아버지 야곱의 그 이기적인 삶의 결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그 삶의 열매가 지금 도미노처럼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긴 했어도 하나님 말씀의 그 우선순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의 그 가치관을 두고 산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인생이 너무나 험악하고 아주 험준한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았던 자기, 나 자신의 삶만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봤더니 어떤 거예요? 그게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죄인이니까 그럼 자녀가 죄인이야.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가 죄를 짓는 습관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면, 부모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런 방황의 스타일, 죄의 습성 이런 것과 자녀들도 친숙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받지 않아도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쁜 죄의 습관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갈등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건 분명히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마도 성경이 계속되는 부분을 읽어가며 우리가 느끼는 걸 텐데, 그럼 이런 조상들의 잘못, 아버지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걸 자녀들이 감당해야 되느냐, 그게 말이 되냐, 예, 그런 궁금함과 혼란함이 있을 겁니다. 뭐 그거는 창세기 때부터 그랬죠. 지금도 우리가 듣다 보면은 당신은 죄인입니까? 왜 죄인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근데요, so what?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알지도 못하는 저 조상이 졌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같은 얘기가 이 맥락 아래 깔려 있는 거죠.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우리에게까지 이런 저주의 삶이 이어지는 것일까? 그런 게 의문스러울 건데 성경을 다 보면 지금 그런 거예요.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삶을 혼자 살고 깨끗하게 치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살아왔던 삶의 모든 이 영향력들이 다 남아서 다음 사람에게 물려가고 있는 도미노 현상처럼 벌어지는 그 얘기가 성경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선택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일단 국적도 그렇고요. 부모도 그렇고요. 성별도 그렇고요. 내가 남자나 여자나도 태어나면서 보는 거예요. 태어나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집안이, 우리 집이 금수저 집안이냐 흙수저 집안이냐 이런 것들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삼성의 이건희 아들로 태어나고 싶겠죠, 그러면.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많은 부분이 우리가 볼 때 내 선택이 아닌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그런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 또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야곱 밑에서 태어났고,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넷이나 됐고, 그리고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를 받았어요. 자기가 나를 사랑해달라고 해주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나만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시기 질투를 넘어서 막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자기가 이집트로 가는 것도 형님들한테 제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럼 노예로 잡혀가겠습니다. 그렇게 간 게 아니라 거기 안 가려고 그렇게 애쓰는데도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은 많은 상황들이 태어나고 자라가면서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도 지금 선택하지 않은 여러분도 지금 저도 뭐 이 요셉과 같은 그런 이 억울한 조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만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냐? 그런 인생이냐? 그게 아니라 요셉은 과연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갔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 그런 것들을 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길을 정하게 된 이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되돌아 봐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은 네 명의 아내를 통해 12명의 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딸이 있었는데 자녀를 골고루 사랑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라는 아들만 편애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셉은 일도 안 시키는 거예요. 좋은 거 다 주고 맛있는 거 더 주고 형제들보다 티나게 더 좋은 거예요. 예? 우리 형제들은 저번 나이스 운동화 사주면 걔한테는 나이키만 사주고 이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혹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죽잖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얘가 엄마가 없으니까 더 사랑하느라고 관심을 썼다라고 보일 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요셉에게 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볼 때 죽여버리고 싶다 이럴 정도로 지나친 애정을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쏟았다는 거죠. 편애했다라는 겁니다. 그 10명이 넘는 자식을 가진 아버지로서도 야곱은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이 마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얼마나 살아왔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편애라는 건 되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의 우애를 깨버리고 형제인데도 같은 식구인데도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편애는 이 사랑받는 그 편애를 받는 아이도 망치게 됩니다. 편애의 대상이 된 아이는 일시적으로는 자기만 더 좋은 것 같이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가정 환경 자체가 적대적이 되고 있고 특히 형제자매 간의 공격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편애가. 참 그 안에서 이제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 간의 우애, 이 형제자매의 우애는 사실 부모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의 가슴에 사랑과 용납하는 마음을 준 게 아니라 서로 싫어하고 미움을 심어주는 그런 아버지였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자기 것만, 자기 느낌만, 자기 생각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고통이 자기만에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이런 편견으로 인해 사랑을 받는 특혜를 입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제들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하는 악순환을 겪은 겁니다. 요셉이 스스로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형제들로부터 뺏은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의 그냥 이기적인 삶의 결과로 사랑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결과는 17세 청소년의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공동체나 한 사람이 만약에 이기적인 그 마음,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그게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분쟁과 분란과 다툼이 절대로 끝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고통과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관련된 본문을 읽어보면 요셉은 사실 밝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모나거나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실했고 정직했고 책임감 있는 그런 소년이었거든요. 이미 37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이 목축도 안 보냈잖아요. 집에서만 데리고 있다가 형들이 궁금해서 좀 데리고 와라 했더니 요셉은 네 하면서 가는 거예요. 분위기상 자기는 왕따라는 걸 알았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어쨌든 순종하며 갑니다. 근데 그 순종하며 가는 게 야 저기 가가지고 뭐 좀 잠깐 뭐 좀 보고 올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면은 거기가 80km거든요. 80km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5km 더 넘어서의 그 도단이라는 데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그냥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도 애굽에 팔려버렸어요. 왜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이 편애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 100km 넘는 거리를 이 고등학생밖에 된 애가 그 뭐 말을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어쨌든 말을 타고 가도 그게 보통 거리입니까? 그 막내, 막 거의 막내인데.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이 미운 것도 미운 거지만 자꾸 꿈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근데 내가 볼 땐 아버지가 더 미웠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에게 아픔을 주고 싶고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실 42장에 나중에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곤란한 지경이 막 형제들한테 오니까 요셉이 자기를 신분을 안 밝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막 르우벤 같은 거 봐라. 너 요셉 그때 그 팔려버릴 때 그거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너가 그러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이러는 거를 지금 이게 당하는 거다. 우리가 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거다. 걔가 그때 얼마나 괴로워했냐.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잡혀가는 걸 그렇게 막 울며불며 그렇게 매달렸는데 니네가 팔아버리지 않았냐. 막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형들이 그 애정 애걸복고라는 그 조그만 애가 애걸복고라는데 그걸 팔 정도면은 요셉이 정말 미웠거나 아니면 뭐예요? 아버지 야곱이 너무 미웠던 거예요. 더 이상 이건 보고 싶지 않은. 애가 울고불고 막 난리 피는데 사정사정 하고 있는데 그거를 냉정하게 꿈꾸 보낼 만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이기적인 편견과 욕심은 이 자녀들 사이 이런 관계를 다 단절시키고 서로 다투게 하고 그 감정이 죽인다 막 이런 데까지 갈 정도로 만드는 겁니다. 서로 가까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지나가는 사람하고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같이 사는 부부, 같이 쉐어하는 사람,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 같은 셀 속에 있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투고 싸우게 되죠. 근데 거기서 어때요? 한 공동체 안에서 이기적인 태도를 만약에 버리지 않고 있으면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야곱처럼 막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 그 공동체는 긴장이 고조되고 경쟁적이 되다가 이제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같은 교회인데 편당이 다 나뉘었어.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기주의라는 거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삶 이거잖아요. 이건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잘못된 개인 이기주의는 물론이고 지금 집단 이기주의 현상도 막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이 경제학적으로는 뭐 사일로 현상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로 인한 폭력과 난폭한 행동들, 뭐 급속히 증가하는 커다란 사회 문제들, 이번에도 어떤 뭐 전산회사 하나에서 뭐 이상한 조폭 이상으로 넘어가는 회장 하나가 발견이 됐잖아요. 거기 지금 그 같이 그 회장하고 같은 짓을 했던 직원 12명이 잡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회사는 어떤 회사였겠어요? 회장이 막 총질을 해대고 칼을 갖다 걸어대고 막 이러는 하는 그런 집단 안에서 이건 이 야곱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그 조폭이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런 회사가 어떤 회사였겠냐고요. 그럼 결국 거기도 다 그런 데서 돈 벌어먹기 위해서 비유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면 결국 이 집단 이기주의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기주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내가 이기성이 강한데 돈도 있고 뭐 권력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웅 짜웅 한다고 그러나 이렇게 말랑방구 끼고 이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게 이게 내가 사는 사회인가 보다. 직원을 때려도 자기가 괜찮은 거야. 누가 뭐라고 말을 안 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기적인 이런 면들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 나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남을 통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발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뭐냐?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에 대한 정직한 피드백을 듣는 거예요. 남의 말에 내 인생을 다 맡겨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남이 보는 나에 대한 얘기를 겸손히 듣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내가 난데도 보지 못하는 이 블라인드 스폿 같은 게 있는데 이 보이지 못한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하면 내가 여러분을 다 보지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눈을 내리면 코끝에 조금 보이는데 나머지는 다 안 보여요. 그럼 거울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얘기를 통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자기 인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조하리 윈도우라는 표인데 이거는 나를 인식할 때 내 자신이 보는 시선과 남이 보는 시선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내가 나를 구분할 수 있냐면 먼저는 내가 알고 있는 나, 남도 알고 있는 나, 나는 원래 이래 그럼 딴 사람도 그래 너 원래 그래 이렇게 아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나는 몰라 나는 내 자신을 못 보는데 남이 나를 볼 때마다 너는 이런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물론 기분 나쁘고 의아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게 바로 블라인드 스폿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남은 몰라요. 나는 내가 나기 때문에 나만 아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하나인데 내 안에 이런 식의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알아가고 그리고 남이 모르는 나,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때 기분이 안 좋은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 개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이런 거 할 때 마음이 부담스러워. 이런 거 할 때 자꾸 거부반응이 생겨.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개방을 해서 자기를 알리게 되면 남들이 나를 아는 것과 내가 나를 아는 부분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면 건강한 삶을 살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발견을 통해서 공유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거예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세계 속에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듣는 것과 우리가 자기를 개방하는 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셀 같은 경우가 참 좋은 게 바로 그곳에서는 좀 더 프라이빗하면서도 나를 개방하고 또 나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대부분 어디예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죠. 그래서 셀이라는 것이 그저 교제나 나누고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서로를 알게 하여 자기를 깨달아가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결국 자기에게 이런 블라인드 스폿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만이 말해줄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그 피드백에 귀를 닫은 상태인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자신만 고집하는 거죠. 야곱이 그런 거였어요. 이 블라인드 스폿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자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들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여러분 어느 사람에게든 자신 스스로 절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자기의 부분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 스스로 노력해도 알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던 그런 이기적인 이 삶의 태도 그래서 그가 세겜에서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것 때문에 막 민족적인 복수극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떤 거예요? 이기적이면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블라인드 스폿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 우리의 이 선교 이런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를 이게 닫아버리고 막아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때도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오해했죠.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래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결국 세겜에 가서 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그리고 알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적일 때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아무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바닥을 치고 모든 게 다 깨지고 그래야 아는 그러니까 참 시간 낭비고 안타까운 건데 물론 사람이라는 게 경험을 해야 깨닫는 존재이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괴롭고 힘들어도 자꾸 자신을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관계 속에서 그런 작은 오해들이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일이 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블라인드 스폿이 점점 쌓여가지고서 결국에는 이 야곱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그럼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자기만 죽으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 이기적인 삶을 살던 야곱은 자신의 10명의 자녀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자녀 10명이 다 합심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버렸어요. 자녀가 전부 부모를 속인다. 이것처럼 참 쉽지 않죠. 자녀가 한둘 있을 때도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걸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 무겁거든요. 정말 막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좋은 길을 가길 원하는데 어떤 이유로든 이 아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보일 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야곱이 참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형을 속이고 뭐 삼촌을 속이고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본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부전자전인 거고 자업자득인 겁니다. 부전자전이고 자업자득인 거예요. 다 야곱의 그 이기적이고 사기꾼적인 삶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부모로부터 시작된 부정적인 영향력들이 자녀의 인생과 삶을 망치고 관계를 망치고 더 어떤 일로 이제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산 위에서 하나가 조그만 돌이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밑으로 가면서 이게 점점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아마도 야곱은 그래도 말로는 분명히 바른 교육을 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말로 교육해서 되질 않죠. 말로의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가 말한 것만큼 살아낼 때 행동을 보고 변하는 게 맞아요. 자녀들이 부모가 사는 걸 보고 변하고 부모가 말하는 걸 보고 변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인 우리가 먼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곧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직 잘 안다고 해도 정말 말씀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냥 종교 위안인 거죠. 자기의 종교 위안일 뿐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정체성을 상실한 삶이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을 지금 우리가 봤는데 그렇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런 거죠. 나보다 먼저 산 사람들이 만드는 이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 결과 그럼 그것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그걸 다 감당해야 되는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왜 우리는 이 일을 살아야 되는가? 일단 분명히 한 것은요, 먼저 받아들여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지를 지닌 아주 굉장한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의 영향력은 다음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리셋 시켜야 돼요. 리셋, 포맷을 하고 이 사람에게 또 그 에덴 동산 같은 삶을 주고 또 다음 사람 다 리셋시켜서 다시 에덴 농산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자유지를 가진 사람이 살아내는 결과는 다음으로 영향력을 주는데 그 영향력이 계속 퍼져가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녀들까지 막 고통을 주고 벌을 주시고 그걸 의도적으로 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이사야 3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백성들이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의 이가 시게 됐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로 말미암는 영향력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또 자유지예요. 예? 이 자유지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망쳐지는데 이것 때문에 다 살아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힘이 되는 것은 요셉처럼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일, 이미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내가 그곳에서 말씀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같이 일하실 수 있어요? 이끄실 수 있어요? 승리케 하실 수 있어요? 축복의 길로 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어요. 3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집트 경호대장 그 보디발의 노예로 팔렸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적습니다. 아니 뭘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보디발의 노예로 잡혀갔는데 뭘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또 21절도 그래요. 보디발의 그 아내가 하도 그 음란한 짓을 하다가 그냥 이 요셉이 거절을 해버렸는데 감옥으로도 떨어졌잖아요. 근데 또 말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아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면 이런 일이 있지 말아야지.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우린 그런 말 많이 하죠.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하면 자유지라는 걸 잘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정직한 삶을 살아도 부모로 인해 타인으로 인해 자신의 이 삶이 완전히 와장창 깨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어떤 그 부산에서 어떤 친구가 음주운전한 사람이 치는 그 음주운전 차에 치워가지고서 끝내는 죽었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한 22살 대학생이었는가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 죽는 분도 있고, 강도 당해 죽는 분도 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왜 이렇게 벌어집니까? 그럼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거는요, 하나님이 지금 각 사람들에게 진짜 신과 같은 존재, 그게 뭐예요? 자유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신 자유지를 당신 마음대로 통제하고 억제하고 프로그램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죄악을 용납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인격체로 받아주시는 그 일들을 당신이 인간과 함께하는 인격적 교제의 방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이 자유지를 가진 사람들은 함께 한 공간에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그냥 개인의 사업을 혼자만 하면 모르지만 적어도 둘만 있어도 이거는 꼭 필요해요. 부부도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놈하고 내가 살고 있는데 서로 약속된 기준이 없으면 서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막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결국 하나님이 다 프로그램화시켜서 조종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걸 보면서 지금 볼 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자유지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팔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그가 노예로 죄인으로 팔려가도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려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으킬 수 있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39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요셉의 자유의지와 아주 깊은 상관이 있죠. 내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내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내가 가진 자유의지로 내가 바른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다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 싶어도, 요셉을 일으키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을 건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원망으로 하나님을 욕하도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당사자였음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말씀과 은성을 따라 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 속에서 지금 이 요셉을 통해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은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시키는 인생, 새롭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는 형제들과 만나고 싶지 않고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심부름 가라고 하니까 갔잖아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껄끄러운 관계가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잖아요. 형하고도 도망치고 삼촌하고도 도망치고 사기치고 이랬는데 요셉은 그걸 닮지 않았어요. 요셉이 어려서 몰랐는지 아니면 그랬는지 몰라도 뭐 그래 보니 다 형하고 다 나이가 비슷비슷해요. 다 한두 살 터울이에요. 다.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요셉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닮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역사를 따라 읽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설명하지 않지만 그랬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게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황당한 일을 만나도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보다 영향을 받는 나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지나가면서 나에게 욕할 수 있어요. 욕을 했더니 열고 나와가지고 망치 들고 때리려고 하면 저쪽에서 총 들고 싸워 이렇게 다가 막 죽는 경우 많잖아요. 그냥 떠들었거니 하고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물론 원인은 저쪽에 있는데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이 어떡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노예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되는 이유, 존재해야 될 이유를 가지면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같은 부모 아래서 유다는 어떤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지겨워서 아버지를 떠나서 헤매는 인생을 살았지만 요셉은 그래도 물론 특혜를 받은 건 있었어도 그 안에 있었어요. 유다는 부모의 삶의 습관과 영향력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 영향력 밑에서 그냥 막 괴로워서 살아갔지만 요셉은 부모로부터 본의 아니게 물려받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스스로 끊을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산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많이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핑계치 말고 거기서 우리가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자는 거죠. 요셉은 부모의 그런 삶의 모습을 자신의 인생을 망쳐도 된다는 식으로 막 핑계 삼지 않았고 오히려 부모의 편견으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최악의 상황과 환경에 빠졌어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2012년에 SBS 시사 프로그램에 미국으로 입양됐던 쌍둥이 자매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들이 입양이 됐는데 너무 안 좋았어요. 입양하는 사람들마다 학대하고 고생고생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 두 자매가 가출을 해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입양 당시가 6살 때였는데 그래서 이 자매들은 점점 커가면서 자기들이 유괴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한국의 부모가 자기를 찾아줄 거라고 자기들을 찾아줄 거라고 믿고 그거 붙들고서 노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부모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방송국과 만나서 제작진의 도움으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입양된 동기를 봤더니 이 쌍둥이 자매가 태어난 후에 엄마가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이 쌍둥이 자매 말고도 남자 동생이 하나 있었나 봐요. 이걸 키우려고 하다가 감당을 못하니까 남자 동생만 남기고 이 쌍둥이 자매를 입양기관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들이 그동안 그 고통 속에 견디며 살아왔던 그 붙들었던 끈이 확 깨지는 바닥으로 확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방송국 취재진들이 어떻게 해서 남동생과 이렇게 만나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 쌍둥이 자매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한국이 우리를 팔았다. 저 부모가 쟤 때문에 우리를 팔았다. 쟤를 사형시켜라 막 이렇게 막 할 정도로 용서를 구하기 위해 직접 찾아간 친동생에게마저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런 걸 봤습니다. 입양됐던 6세부터 30대였는데 30세가 될 때까지 어떤 마음인지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 일이었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리의 불황자처럼 살아가는 그 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방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버려졌고 나라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이렇게 외국에 팔아먹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한국 조국을 욕하고 부모를 욕하고 결국 그러면서 망가지는 건 뭐예요? 누가 망가집니까? 한국이 무너집니까? 부모가 무너집니까? 그냥 그 당사자들만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나중에 봤을 때는 좀 이제 관계가 회복되는 거를 보긴 했는데 아무튼 이 부모로부터 나의 결정권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그냥 당했던 그런 현실이 참 가슴 아프고 마음이 찢어져도 분명한 건 뭐예요? 그런 현실을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별하고 요셉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책임져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설명하며 살았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계속 바닥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나 감당해야 하는 일들을 많이 만나고 살아갈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거고 여러분 아마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만히 서 있는데 와가지고 뭐 음주차가 들여받는다든가 뭐 아파트 단지에서 또 좀 전에 어린애가 끈을 묶으려고 하다가 또 쳐서 죽고 너무 지금 엄청난 일들이 정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착각하는 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불사신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모든 것에서 예외가 되는 줄 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차선을 지켜가도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아서 그런 끔찍한 일이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조심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은 좀 새롭게 인생을 산 예가 또 있습니다. 많은 예가 있겠지만 뭐 이것도 이미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2000년대에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화상을 입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지선이라는 자매였는데 아주 꿈 많고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실수도 아닌 그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말미암아서 한순간에 완전히 그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고 사는 게 그렇게 고백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나는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요셉처럼 살은 것 같아요. 대학교 4학년 때 사고를 당하며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세상에 아프고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보았고 그런 과정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주지 않으면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과거로 그렇게 가서 그런 삶은 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그녀는 죽음과 분노와 원망에 얽매여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런 고통을 이기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마치 죽음의 동굴에 갇힌 것처럼 말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자매는 동굴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요셉처럼 그런 최악의 악의 순간으로 떨어졌어도 소망을 붙들었죠. 그래서 이런 자매에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굴이라고 느껴질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이게 다인가 보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요. 근데 멈추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절대로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지금 내 모습이 전부라고 단정하지도 판단하지도 말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조금만 더 움직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 요셉 같은 상황, 자기 같은 상황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지선 교수는 제가 그런 시간을 지나고 와봤더니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은 결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기 때문에 멈추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분명히 빛이 그 끝에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요셉이 걸어왔던 그 길을 얘기해주는 현대판 그런 요셉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이것이 비록 부모나 남들로부터 비롯된 억울한 그런 삶 속에서 사는 것 같아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우리의 조상이 죄를 져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가라는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혈통으로 흘러가는 그런 족보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믿음대로 자녀들을 교육했고 그런 삶을 살아간 거죠.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가정이 이혼한 경우도 있고 파괴되고 좋지 않은 성격을 물려받기도 하고 그래서 가해자보다 피해자인 당사자가 더 고통을 당하는 가해하고 나를 해한 놈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너무 괴로운 그런 인생들이 참으로 그 너무 많이 수없이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약속을 따라 이루어질 미래의 소망 그걸 붙들어야 진정한 변화를 그 동굴 같은 곳을 터널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요셉처럼 자기의 잘못도 아닌 일로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다시 죄수로 쥐야 감옥에 갇힌 일을 당해도 거기서 부모님 원망하지 않고 형제들 원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이미 벌어진 일들은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나를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이집트 전체를 살려내고 더불어 자기 가족을 살려내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 마지막 부분 요셉의 이야기들을 잘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요셉의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같이 이제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